네, 예술발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위해서 12월 9일 수요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에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 후 제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 위해 모인 심령들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 때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공교하게 정말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그러니까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했더니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택함을 입은 먼저는 그 원가지라고 하는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원가지와 그 원가지가 되지 않냐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6절 이하 쭉 이하 말씀인데 17절 이하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런 원가지와 원가지가 되지 않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한 바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8장 22절과 28절에 이러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8장 22절과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너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상을 왜 듣고자 하는가 했더니 이 파에 대하여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파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도 바울도 어떤 파로 여겨지는 거죠. 자기들과 다르니까,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파라고, 이렇게 파로 그들을 규정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속한 소속과 파를 얘기하지만 교당 오늘날도 교단과 교파를 얘기하지만 근데 막상 예수님의 파가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파입니까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파가 어떤 파입니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파는 장로교인가요? 감리교인가요? 성결교인가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실 파가 없어요.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도 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가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족하니까 그런데 꼭 예수님께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 외에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더 다른 걸 원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에게 소속의 어떤 교리나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파를 예, 속하고, 파에 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디 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파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한 파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디서 이 당시에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호기심을 가졌는지 한번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번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자를 정하고 이제 날짜를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맞춘 거죠. 맨날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밝히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 시편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그 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바대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들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가 들어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정도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말을 예수님의 전도를 증거를 들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맞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논쟁이나 이런 다툼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다. 이게 진리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이미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어떻게 보통 예수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너희 파의 이야기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너희 파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이번 말씀 게시판에서 항상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들의 전도의 말을 예수의 증거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3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게 진짜 감사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원가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 예수의 증거를 듣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염려를 하셨어요. 이들이 너무 무지하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나의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깨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바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귀로 막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눈을 감아서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원가지가 복음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한바 되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택함을 입은 그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순서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원가지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바 되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수가 충분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11절 이하 14절에 오늘 본문의 그 앞에 11절 이하 14절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데 로마서 11장 11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참 재밌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이 눈높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속국이나 아니면 굳이 연속국을 보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런 그냥 가까운 삶 속에서도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시기하고 질투난 때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난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게 공교롭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진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온 관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유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이 짝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체 사실은 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로마서 11장에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지하고 참 아둔하고 귀를 막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원래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이 응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나도 믿어야지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시기와 질투로 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열심을 내게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가 되어서 그 복음 이방인이 그렇게 듣게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만약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했으면 넘어졌는데도 그들이 실족했는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들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더 잘 됐더라면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에게 원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갔지만 비록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았더라면 더 충만하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니까 이방인으로 가고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도대체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하면서 언제 그 말세가 언제 끝나며 언제 강림하시는가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지금 그날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잠시 더딘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돌이키기에,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내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 아니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설사 받아들였더라도 이방인에게 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거, 예수가 증거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받으면 좋았는데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수의 증거가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고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들이 시기를 일으켜서 너희 중 몇 사람이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 35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 고넬료와 그 가정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걸 알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은 각 나라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이 일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이제 이사야 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에 20절 이하 21절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를 시온에서 오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두 명이 아닙니다. 네, 오직 한 명입니다. 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이번 주일날 본문을 알려주신 이사야 19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19장 20절에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두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 구원자만 보내주셔요. 바로 그 한 구원자, 한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9장에 그 본문이 기록된 바라고 말씀해 주셨, 오늘 로마서 11장에 그 26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문이 되는 이사야 59장 20절 이하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이하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구속자, 구원자를 시온에서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훗날에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셨던 그 한 구원자, 그 구원자 시온에서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원자, 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그리고 원가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밝혀주시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다른 이가 아닙니다. 한 구원자,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언약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렸던 것처럼 시편 107편 17절 이하 20절 말씀에 시편 107편 17절 20절에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가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련하고 참 아둔해서 우리가 사망에 빠지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니까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과 구원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을 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처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생명과 사망의 기준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여러 차례 증거가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25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었다 해도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편에 속하면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가 되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외모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예수로 말미암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5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5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조건문이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여기서도 아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바울하고 그 논쟁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의 사상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 사도바울을 통한 예수의 전도를 듣고도, 예수의 증거를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바울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은 보기에 정말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예수의 살을 먹으라 하니까 진짜 살을 뜯어 먹는 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바로 예수님이 기준점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사망이라를 당한다는 거죠. 곧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사망과 그리고 심판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얻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와 저희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예, 너희와 저희의 구분의 기준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바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예표로 알려주셨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이 예수기 때문에 바로 그 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수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원가진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지만, 증거되었지만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의 증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고, 그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가, 그 수는 몇 명인지 모르죠. 그 수는 당연히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수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수예요. 충분한 그 수가 차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시기를 얻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를 얻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왜 우리에게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하늘 아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 로마 11장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물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로마서 11장의 그 앞에 21절에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당연히 이방인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우리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그 갈림, 생명과 사망의 그 기준점, 그 갈리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는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파되어 주신 크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니까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져야 돼요.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각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위하여 임재하실 때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는데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을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분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 예수님의 계명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행하는 그 이유도 그 목적도 우리 행함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 말씀만 듣고 따른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힘들게 여기 힘들어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다른 것과 섞으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가 삶을 사다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흑암과 심판만 존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찬빛이 비춰주고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가야 걸어가야 될 길, 그런 보여지는 좋은 길들이 많이 보여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좁고 협착하게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전도서 말씀에서 알려주셨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거 외에 이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바람이고 안개와 같은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실체입니다. 생명이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산길입니다. 걸어가야 될 산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이나 일이나 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셔야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이게 처음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셨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 정말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정말 구원이죠.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편에 은혜로 말미암아 속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끝까지 그 길을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원가지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의 증거를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고 우리들에게 예수가 증거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생명이, 그 구원이 어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깨달아 내가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라고 그 복음의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믿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써 완주하여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있게 되었는지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가진들도 내키침을 받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이 말씀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경계해 주시고 교훈의 교훈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자리 잡고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우쳐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